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과 또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상황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 속에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따라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어저께가 추석이었죠? 그렇다고 집에서 추석을 세지도 않으실 텐데, 예, 많이 안 보이십니다. 한국 같으면 추석이라고 상당히 뭐 명절 분위기가 나겠죠. 고향 귀성길에 막 차도 막힌다라는 뉴스 보도도 나올 것이고 모든 매체나 또 가족들끼리도 같이 모이는 기회를 가지고 또 연휴에 어떻게 즐길까 뭐 이런 궁리들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나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추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까먹죠. 한번 기억했다가 또 까먹고, 아, 추석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정말 그 집에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길까?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더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만, 여러분들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으십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관정으로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확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또 여러 수모와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과 함께 상당히 심파조로 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먹울먹해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다니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멜 깁슨이 영화를 하나 만든 것이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마음의 뭉클함과 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훌쩍였던 어떤 그런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역대 예수님의 순환을 영화화해서 만든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깝게 그리고 리얼하게 그리고 자극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확인하는 데 그치면 안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그 십자가가 가지는 놀라운 의미,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꼼꼼히 살펴보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변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기회들을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살펴보고 또 가룟 유다를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결코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인물들을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런 거 있죠. 명도 대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연두색 속에 노란색이 있으면 사실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속에 노란색이 있으면 그거는 확 드러나죠. 멀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나의 모습을 더 분명히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분명한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살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열정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만큼 정답에 가까운 고백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자 그저 나뒹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범죄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지는 죄책감에 대하여서 그러나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죄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해결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지난 시간에 빌라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면에선 제3자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저 멀리서 방관자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바라보지 못했던 가장 불쌍하고 또 심각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일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의 이그잼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군병들에 대하여서 뭐 해코지를 하셨거나 반란을 일으켰거나 그들이 피해를 입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를 들리고 희롱을 하죠. 침을 뱉기도 하고 그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렇게 이토록 흉악하게 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군병들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그저 순종하면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은 왜 또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그 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장면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법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약자가 법을 논하는 법이지 강자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약한 자들, 당하는 자들, 피해를 보는 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 강하고 힘 있고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야비함과 치졸함과 치사함, 무자비함, 흉악함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군병들의 모습이 일면 여전히 나의 속에도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나도 그 일들을 했을지 모르는 정말 자신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십자가에 참된 의미와 그 올바른 가치를 옳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 가득한 모습의 인식 없이는 십자가는 그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그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 정도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목걸이나 귀걸이 마냥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만큼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도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와 그 은혜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와 의미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고 이율배반이고 뭔가 사기가 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사실 중심에 있기보다는 상당히 주변에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저 다른 것으로 신앙을 채우는 데에 바쁜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가둬뒀다가 교회 올 때 주머니에 넣어서 오는 정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쯤 꺼내보는 정도의 십자가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이 그저 형태와 명분으로만 서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십자가가 그 중심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캐톨릭의 교황이 누굽니까? 예? 제가 아는 게 맞나요? 프란치스코 맞습니까? 예? 뭐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아마. 이 프란치스코인지 체스코인지, 이 교황이 되고 나서 처음 미사 집전을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 십자가 기본을 지켜야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듯하죠? 예수, 십자가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 교황 안에 십자가라는 의미는 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무신론자가 이 교황한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무신론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교황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진심과 니우치는 마음을 가지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 신앙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양심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 설교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은 그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무신론자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인 구원론의 가장 잘못된 해석이죠. 결국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선행에 따라 결정되는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캐톨릭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것이 궁금하죠.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정말 믿고 싶은 내용은 캐톨릭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만나는 캐톨릭 신자들을 보면 정말 그 중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교황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캐톨릭을 상당히 정말 의심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내부에서 어떠한 갈등과 제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황의 발언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황은 지금 복음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까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구원가는 완전히 복음을 무너뜨리는 원흉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심을 따른다, 양심에 호소한다. 이것은 범신론 우상입니다. 인간 각자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양심이 선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신론입니다. 완전히 우상입니다. 안 목사가 뭔데 교황의 말한 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나? 정말 뭐 교황과 저는 뭐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죠. 또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 교황이 싫어하거나 저한테 시비를 걸겠습니까? 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권능에 분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황이라도 교황의 아버지나 뭐 교황의 할아버지라도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고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이것처럼 또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다라면 할수 없는 말을 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참혹한 진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명백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상실하다라는 이 표현은 미쳤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미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어떤 거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그 죄악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도 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까 했던 교황의 얘기를 좀 더 하십시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하면, 지금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교황이 자기가 사는 곳이 지금 그 관저가 아니라 그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디를 이동할 때 교황 전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기경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로마로 가야 하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보고 그 비행기 캔슬하고 그 비행기 값으로 사회단체에 헌납을 했다. 또 요양원을 찾아서 에이즈 걸린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축복을 해주었다. 공식선상에 설 때 빨간 망토를 걸치지 않았더라.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 안에 자리하는 죄인된 본성에 대하여서 정말 알고 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그 교황이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교황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치장에 불과하고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은 어느 순간 좀 잘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일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늘 괜찮은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욕먹고 있는 사람인데 당사자는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구두 압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신을 사시느라고 이불을 주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예? 노릇 때린 막대기 3년을 울고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지었던 그 큰 잘못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뭐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그 큰 죄성에 대하여서는 보지 못하는 아주 눈 가린 그런 모습의 인간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본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계몽주의가 나타났을 때에는 인간을 계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계몽하고 인간을 교육시키면 인간도 정말 선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몽주의가 무너진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그 전쟁을 보면서 인간은 결코 선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인간이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던가요? 거기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결국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겁니다. 결국 자신의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다 상대화시켰습니다. 나도 옳고 상대적으로 너도 옳고 다 옳다고 인정을 하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덕이라 할지라도 가장 방탕한 죄악만큼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가르쳐도 인간이 무엇이 옳은지 안다 할지라도 그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해와 모든 죄의식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어떤 뭐 양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양심에서 나오는 그 양심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작업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병 나았더라, 내 생활이 좀 형통해졌더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가장 신앙의 큰 무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썩은 물입니다. 흙탕물이고 그저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자연 정화가 될 일이 없습니다. 더 썩고 더 부패하고 더 냄새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깨끗한 샘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정물을 토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들만이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죄의 그 본성에 대하여서 해결함을 받고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 선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군병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군병들을 볼 때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죠. 죄악된 본성을 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든 희롱과 조롱과 모든 공격들을 다 참으시고 감수하여 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로 새로운 본성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된 심성과 본성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압니다.